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아 이것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기이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내 개인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라의 일이나 사회 전체의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큰 위기이구나 또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구나 이 생태계의 위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고 등등의 사회적인 여러 현상들이 이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닌가 우리의 미래는 안전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면에서 위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고 아마도 사람이 세상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위기가 없는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고 어려움이 없는 시기도 한 시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관리해내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해마다 태풍은 다가오고 해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해마다 홍수도 있고 장마도 있습니다. 늘 해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그것이 현실적인 위기가 되는지 안 될지에 대해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마다 잘 관리해서 다스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잘 다스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결핍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파괴적인 악영향으로 다가오게도 되지요. 그래서 뭐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위기들,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들인데 좋은데 어떻게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위기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1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였는데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그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후에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순교하셔서 기록이 잘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알려지기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동생이 여럿 있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람이 그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또 누이들도 여럿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 같이 살던 이 야고보의 형인데 어떻게 이 얘기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등장했던 예수님의 동생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위에도 동생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 가운데 가장 큰 동생이 이 야고보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동생들도 예수님이 자기 형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 수가 없었겠죠. 물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절대로 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러 가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부터 아 이분이 우리의 육신의 형이긴 하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분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과 합류해서 다른 제자들과 합류해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을 때 같이 성령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점차로 그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특출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게 되죠. 그리고 더욱 그에게 짐이 무거워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많은 박해가 예루살렘에 생기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고 분산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지도자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게 되는데 또 여러 사도들은 같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져 간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순례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여러 지역에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 나라로 먼 나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은 많지 않고 많은 분들이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멀리 떠나기도 하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 피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야고보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주재해가는 의장으로 야고보가 활동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갑자기 맡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는데 늘 자신이 처음부터 제자들과 더불어 지내온 사람도 아니고 잘 배우지도 못했고 역량도 부족하고 한데 이 큰 책임을 맡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택했던 방법이 이 고민을 이겨내면서 이 많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내고 이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거였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얼마나 많이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허리가 굽어질 만큼 그런 모습으로 노년기를 보낼 만큼 완전히 이 기도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의 그 깊은 평생을 기도로 살아갔던 그 기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전 세계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스스로가 평생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후세들에게 남긴 글이 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의 초두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의심하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 라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1장 초반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극복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것 때문에 조롱하거나 비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내 자신의 연약함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부족을 채워주시고 후하게 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좋은 예가 솔로몬 왕의 경우였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전쟁에 한 번도 패배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만큼 명장이었고 나라를 이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두고 영토를 확장했고 대단한 통치자로 살았던 그런 분인데 그 뒤를 이었던 자신은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모든 면에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일천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물으셨을 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잘 정치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셨고 그는 평생 동안 지혜로운 지도자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실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또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서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한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5장에,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또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5장 15절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믿고 기도하면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개인이든지 나라이든지 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했던 예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에서 만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인격적으로 좀 결함이 많은 사람이고 성격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런 교활한 성품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끝까지 147세를 살면서 이 파란만장한 자기 삶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피난길에 나서서 홀로 외롭게 가다가 낯선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앞길이 막막하고 걱정됐을 터인데 다른 방법하지 않고 그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20년간 그렇게 격제생활을 마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자기 형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마침 혼자 남아서 다른 방법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정착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현지 부족들과 큰 충돌이 생겨서 온 가족이 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내고 147세가 될 때까지 장엄한 신앙인의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실패자로 끝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순간순간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큰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역사 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마온 사람들, 지금의 아랍 사람들과 합사를 해서 수만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턱밑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저 수많은 적군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정말 그들을 상대할 군사력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무슨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그런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목놓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찬양대 세워서 찬양하고 나팔 불고 북쳐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찬양대 앞서 찬양하고 북치고 나팔 불고 찬송을 불렀는데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그 적군들끼리 서로 죽이고 찌르고 그러다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들의 전리품을 거두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버리고 간 전리품을 거두는 거두어도 끝이 없을 만큼 많이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는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나라를 건져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중신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저녁에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시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던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누구였던가?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기도하는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강한 능력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삶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셔서 가장 지혜로워지십시오. 가장 많이 기도하셔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많이 기도하셔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세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또 이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종류를 세 종류로 설명합니다. 첫째 오늘 1장 말씀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어서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고 돌아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또다시 걱정이 몰려오고 먹구름처럼 슬픈 마음이 생기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실 줄 믿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문제를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4장 3절 말씀에 그랬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참 싫어하세요. 모든 죄가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기심, 욕심 이것이 원죄에 가장 가까운 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생산되고 파생돼 나온다는 겁니다. 그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지 자기 욕심 따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인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기도한 사람이 인내심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데 비 내리는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올라간 수증기들이 어디 공중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라간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내리게 하시듯이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때보다 하나님께서 보셔서 가장 좋으신 때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결정적인 그 카이로스의 시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많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진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진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욕심 따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기다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하시고 가장 능력 있게 하시고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